레위기 1장 3절 1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옛날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와지는지, 또 하나님이 이 제사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시는지 그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제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로 이 땅에 머물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고, 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고 또 판단하고 비교하고, 자,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에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밖에 모르는데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 이해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애당초부터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될 수 없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통한다, 뭔가 대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신비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건 레위기도 이제 예외가 아니겠죠. 레위기도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레위기 하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사, 이 제사라는 것도 우리에게 역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한다면 그 제사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껍데기, 의식, 거기에만 치중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가령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규례대로 실제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라고 하는 그 행위, 그 의식이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은 그 세계를 깨닫고 믿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제사라고 하는 의식, 그 행함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은 그 제사가 지금도 계속 살아서 흘러왔어야 되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사라고 하는 의식이 끊어졌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렸죠. 성전 무너뜨리면서.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 제사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다, 그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이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 너희가 그걸 듣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보이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 의식이나 행위를 주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믿음의 세계를 나타내시고 알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이건 알지를 못하고 그냥 제사만 행하면 그건 행함이 돼요. 헛된 행함이,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빠짐없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시고 외면하시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오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 문자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니 하나님 그러려면은 애당초 어렵고 복잡한 그런 제사 귀를 해주십니까? 이런 의문과 불만이 살짝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번제란 제사 뭐 그것 하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백성을 모아놓고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세계 이런 것을 그 자기 백성들이 가르치실 때에 그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뭐 과외하는 그런 식으로 강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놓고 뭐 누굴 세워가지고 가르쳐봐야 그래봐야 듣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 인간의 그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습성이죠. 이건 우리가 매주 경험하는 것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들었다 해가지고 오늘 마음속에 두면서 그걸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걸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둔 그 상태로 이제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소망을 두고 믿었다. 이런 그 인간이 되어진다면은 제사라고 하는 그 사실 형식은 필요 없죠. 말씀한 것처럼 가르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사라는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남겼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들 삶에다가 제사를 남기신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들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남겼단 말입니다. 삶 속에 말씀을 박아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제사가 연중 행사가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드리고 마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는데 아침 저녁 제사한다. 이건 그냥 생활입니다. 생활. 마치 우리 아침에 밥 먹는 것처럼 그들이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로 들어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 백성들이 자기 생활 속에서 아침 저녁 생활 속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제사를 가지고 자기 백성과 대화를 하신다. 이렇게 봐야 될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뭔가면 하나님은 음성으로 야 이렇게 해라 가르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요. 제사를 생활 속에 박아놓아서 그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봐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 이 말씀이 있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만난다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이 직접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백성들을 대면하고 만나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지 못할 존재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그 죄인된 인간이 만난다? 만나면 죽어요. 심판을 받아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어떤 장치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도 백성이 죽지 않을 장치 이게 있다는 것인데 그 장치가 번제 제사라 그 말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난다 또 말씀한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돼야 됐죠. 그게 바른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그 생활 속 자기 삶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없고 제사만 드린다. 제사만 드리고 우리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사라고 하는 껍데기, 빈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 규례를 세우신 하나님 본래 뜻,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사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호세아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제사 규례를 받았고 또 실제 제사 드렸던 구약 이스라엘이나 지금처럼 우리가 제사 의식을 드리지 않는 우리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다르지가 않아요. 실제로 뭐 제사 규례를 받았고 제사를 이제 실천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많이 경험했기도 했던 이스라엘이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유리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기적 경험은 뭐합니까? 하나님 기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제사로 말씀하시고 근데 그 말 듣지를 못한다면 아무 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성경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어떤 실천과 행함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깨닫지를 못하면 행함만 남는다. 행함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받질 않으신다. 그런 점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야. 이 결론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이 구약 때와 같은 경험과 실천이 없어도 이 성경을 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제사에 담긴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하는 참된 백성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라는 규례, 뭐 레위기 통째고 성경 전부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뭡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좀 오늘은 번제 제물에 대해서 좀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그 3절 번제의 제물은 좀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뭐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또 이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봐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한 절 간단한 내용인데 이 간단한 내용 속에 또 이 성경의 무궁무진한 그 또 그 뜻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 소의 번제는 소를 제물로 하는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흠 없는 수컷. 또 뒤에 10절 봐보십시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양이나 염소의 번제에서도 역시 흠 없는 수컷.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를 제물로 하는 번제에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데 여기에는 흠은 수컷이란 말이 없어요. 이것은 사실 비둘기 새끼가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새끼인데 어미는 이제 외형적으로 또 행동으로 전문가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새끼는 전문가도 이거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흠은 수컷이란 말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뿐이란 말입니다. 뭐 지금 저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건 안 되는 건데 뭐 수컷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난감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흠 없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몸에, 그 제물의 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레위기 22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22장 2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제사라는 규례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서 나타내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흠 없는 제물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뜻이 일단은 하나님께 뭐 온전한 것을 열심히 바쳐라 이런 뜻이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교회가 참된 믿음이 한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이 헌금이지 않습니까? 한 부분이 헌금인데, 헌금 바치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전한 십일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십일조가 아니고 온전한 십일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십일조를 떼먹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인데, 어떤 목사는 이걸 또 흠없는 십일조 이렇게 말합니다. 흠없는 십일조. 성경에 나온 용어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용어를 이게 무슨 의의도 못하고. 답답한 것은 교인들이 이제 그런 말을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흠없는 온전한 십일조가 복이 된다. 이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십일조를 철저하게 계산을 또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가령 봉급받는 사람들은 십일조를 새 전이냐 새 후냐 이런 계산 사실 또 많이 따지기도 해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 이것은 이게 새우 새전 이런 의미를 따지는 것은 뭔가 십일조를 언제 바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산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절감해보겠다 이런 그 심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전이 맞다 하면 그만큼 그 십일 줄어드니까. 근데 흠없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온전한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것을 이제 흠없는 제물로 나타내신 것이란 말입니다. 흠없는 제물로. 자, 그러면 인간이 흠없는 제물을 골라 바칠 때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제물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서 버린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 바친 것이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 기름 배불렀으며 수송아지나 순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배가 고파서 뭐 아쉬워가지고 수송아지 순양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라 바치라 이렇게 말씀한 것에는 인간이 그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 바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흠 있는 것은 안 받는다 그 뜻이죠. 흠없는 걸 바치라 그 말은 반대로 흠 있는 건 하나님은 안 받는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흠 없는 재물을 골라가지고 가지고 나 바치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흠 없는 인간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걸 생각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흠 없는 건 받으시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나는 어떤 인간이야?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 인간을 흠없는 존재로 보신다면 굳이 흠없는 재물을 바치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흠없는 재물을 바치라 이 말은 인간 흠 있는 존재야 그 의미가 담기는 것이에요. 인간은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안 받아 내가. 그걸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 의미로 나타내시는 것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뜻을 눈치를 챈다면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존재는 안 받겠다 그 뜻이구나 이걸 먼저 알아챘어야 되죠. 이걸 재물을 가지고 대화가 통하는 그런 이제 그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재물을 부지런히 바치면서 이게 없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 재물 바치니까 나는 뭔가 의로운 자, 하나님 섬기고 복받을 수 있는 자, 그렇게 바뿌린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잘못된 이해죠. 재물을 통해서 인간을 바로 알았다면은 내가 재물 바친 이 행위가 의가 안 돼. 재물 바친다 해가지고 내가 흠 없는 인간 되는 건 아니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인간은 그 흠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흠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쫓아낸단 말입니다. 흠 있는 존재를 부정한 존재 쫓아내 버린 거예요.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동산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동산이기 때문에 흠 있는 존재 못 들어와. 이제 너는 이제 존재할 수 없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인간은 흠 없는 그런 상태로 못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결국 그 흠 없는 재물을 바치라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것을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인간은 흠 있는 문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없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차등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아, 내가 흠 있구나 알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인간이 흠이 있어? 그럼 인간의 관계 속에는 차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네? 이걸 알아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 하나의 지식만 알면 끝, 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가 성경 전부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흠 있는 존재야. 이게 성경 전부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소나 양에서 눈 먼 건 흠 있는 것이고 또 종기가 있고 습진이 있고 비루 먹은 피부병, 비루 먹었다는 버짐을 말합니다. 버짐. 그런 피부병이 있는 것도 흠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눈이 멀었다. 소가 앞을 못 봐요. 눈이 멀었어요. 그 상태하고 버짐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흠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신체의 상태, 소의 그 몸의 상태를 우리 시각에 따지면은 눈이 먼 게 더 흠이 있죠. 소가 앞을 못 보는 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소가 농사 짓는데 그 중요한 그 도구거든요. 근데 소가 앞을 못 본다? 농사를 못 지어요. 대신 피부병 그 정도 가지고는 농사 얼마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눈먼 것보다도 피부병이 있는 게 이게 더 가벼운 거예요. 이스라엘 시각에서는. 그게 우리 시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이 멀었든, 버짐이 있든, 종기가 있든, 어느 것이 심한가 이걸 따지지를 않습니다. 눈이 멀어도 흠이 있는 것, 버짐이 있어도 흠이 있는 것 똑같은 하나로 평가해버려요. 차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흠이 있다 이 내용에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차등이 사라져버립니다. 흠이 있는 현재 그걸로 끝나요. 차등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얀 백지가 있는데 거기에 먹물이 한 그릇 쏟아지든 한 방울 쏟아지든 하얗다는 그 흠이 생긴 것은 똑같습니다. 쓸모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기쁘시게 받을 수 없는 흠 있는 자로 여기신다. 그 얘기는 그 인간이란 존재가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를 범하든 바리새인처럼 율법 지키는 일에 힘을 쓰든 죄인이다. 이런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흠 있는 대로 보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이 흠이신 이렇게 나올 때에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인간을 보시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돼요. 그 말씀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바치면서 우리 흠이 있구나. 그럼 우리 세계에는 아 차등이란 게 없네. 우리에게는 그 말씀 드렸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소를 재물을 바칠 수 있는 상위 계층이나 그래서 상위 계층이나 그보다 힘이 미쳐 못해가지고 양을 재물 바치는 뭐 중앙 계층이나 그보다 더 못해가지고 세일을 바치는 하위 계층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층이 다르지가 않죠. 흠이 있다 그 점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바치는 게 소든 양이든 새든지 간에 또 역시 하나님은 거기에 차등을 안 둬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란 것입니다. 이걸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 못 듣는 거죠. 이걸 못 들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누가 생깁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있을 때 그들이 억압받아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다가 과부, 고아, 나그네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억압받는다. 약한 자가 억압받는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못 들었다. 그 말입니다. 제사만 남아요. 그 제사 드린 자기 의가 남죠. 소를 드린 사람들은 우린 이렇게 좋은 재물 드렸어. 뭔가 그게 더 큰 의가 될 것이고. 세를 드린 쪽은 너희는 그것밖에 못 드려. 뭔가 무시당하는 그런 계층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제사를 통해서 말씀한 것을 못 들었다. 제사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언제 그런 거 원했냐? 그런 점을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인간에 대한 그런 평가, 믿음이 차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과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럼 차등이 있어요. 믿음의 차등. 그게 성경을 듣지를 못한 거죠. 말씀을 듣지를 못한 거죠. 누군가 잘못했을 때에 그런 잘못하지 않은 나는 더 옳다 바르다 이러한 생각의 차등들 비교하는 것들.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나는 토색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일이와도 같지 않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보이는 사람과 내 사이에 차등을 둔 거예요. 나는 의를 행했으니까 나는 바르다. 차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세리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자랑했던 그 행함, 이게 뭔가 하면 그냥 제사만 드리고 돌아서는 껍데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뭐 행했다고 해봐야 뭐 성경의 율법이 있는 대로 행했지 않겠습니까? 율법대로 하는데 거기에 담긴 말씀을 못 들은 거, 안 들은 것이죠. 그래 자기 의만 남는 거, 의가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이런 여인 돌로 치라겠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단 말이에요. 그 여인을 끌고 온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은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흠 있는 자다. 이걸 알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자기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맹인이란 말. 그것이 이제 소경으로 치부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잡아온 여인처럼 비록 가늠이라 행위는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도 가늠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설령 만만에 하나 마음으로 가는 것까지 없다 할지라도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욕망이 있고 그 죄의 흔적들이 멍따 다 있는 거예요. 서로 치면은 뭐 종교가 있고 습진이 있고 버짐이 있고. 근데 나는 종기만 있고 가벼운 것이고 세리 창녀 눈이 멀었어 이거 무거운 것이야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사를 들어오면서 비록 성전이 있고 제 드린다 할지라도 껍데기만 있는 것이다 그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흠 없는 재물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깊습니다. 정말 깊어요.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그 흠 없는 재물에 담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는 차등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차등이 없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말하는데 말씀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행함이 어떻든 흠이 있다고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존재다. 모든 인간이 이러한 점에서는 차등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흠 없는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걸 또 형제라 그래요. 형제라고 하는 건 차등이 없는 관계. 비교하자는 관계. 그 뜻이거든요. 근데 말로는 뭐 형제, 자매 뭐 이렇게 막 그 떠들고 있으면서도 뭐 차등도 있고 비교가 있고 그게 결국은 껍데기만의 형제 의미가 되는 거죠. 형제 아니에요 사실은요. 다들 경쟁자, 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이 레위기 제사 이 3절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흠 있는 존재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통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또 행위를 뭔가 자꾸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가치 있는 의로운 것으로 뭔가 의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어지면 절대 이 성령 대화가 안 돼요. 자꾸 막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흠 없는 재물 이야기로 말씀하시는데 흠 없는 재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대화가 안 되죠. 반대로 하나님 제가 나 같은 인간이 받지 않은 흠 있는 재물이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대화란 말입니다. 이런 대화를 이스라엘은 자기들 삶 속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면서도 아재를 못한 거죠. 근데 얼마나 미련합니까, 인간? 정말 미련해요. 이게 흠 없는 재물의 의미고, 이제는 이제 수컷 의미를 보십시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재물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출애굽기 13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건 다 떼버리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수컷을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소유란 그 뜻이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단순히 수컷이 아니고 이제 처음 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 수컷 그 얘기입니다. 이 13장 앞에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것 장자를 죽이시는 그 재앙이 있습니다. 아시죠? 마지막 재앙. 이 장자 재앙에서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이 이스라엘도 장자를 죽인다는 그 재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 재앙에서 누가 살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게 아니고 누가 살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제 말은 이스라엘이란 민족, 혈통의 민족, 그들이 산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이 샀다. 그 말입니다. 그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이 수컷입니다. 수컷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수컷의 피를 발라서 장자가 살았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주위를 둘러봐가지고 보인 게 순양이었습니다. 순양을 대신 바쳐가지고 이삭이 살았어요. 뭐 아는 내용이지만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서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그 강조하는 게 아브라함의 이제 신앙입니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바치는 신앙, 이걸 강조하면서 자, 그런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들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나타내서 그 신앙을 본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은 차라리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도록 놔두던 것이 오히려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이삭을 죽였다 이런 신앙으로 친정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이삭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 한둘입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죽을 자 죽었어 이렇게 말하면 끝나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찰나게 막았다는 얘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이삭을 죽이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 그것보다도 더 귀한 거,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네가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최고의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경외한 신앙 이게 최고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더 높은 신앙이 있는데 그것을 이삭을 죽이지 않고 순양을 대신 죽고 이삭을 살리는 그걸로 나타내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헌신합시다. 헌신. 그 신앙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신앙, 더 귀한 것. 이게 뭐냐면은 순양이 희생이 피란 얘기예요. 피가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거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의 실천에서 이삭 바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 그것보다 더 귀한 거 이게 순양의 피야. 이삭을 살린 순양의 피야. 이게 더 가치 있는 것이야. 이걸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라볼 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그 이삭 끌고 온 데려고 온 그 신앙이 아니고 순양 희생의 피를 바라봐야 돼요. 이걸 믿음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피를 바라보는 것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엉뚱을 바라보죠. 아브라함 바라보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이게 잘못된 것이란 얘기예요. 이게 제스드리면서 제사 행위만 남고 있는 껍데기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자꾸 남기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 습성이 자꾸 보이는 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을. 그 보이자는 세계의 믿음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인간이 행하는 걸 바라본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둔다. 이게 인간의 잘못됨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계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인간의 어떤 행위랄지라도 희생의 피, 순양 희생 피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그 피에 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행함 앞에 인간의 어떤 행위도 쓸모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게 좀 이삭의 그 아브라함 이삭 바치 내용과 의미가 되어지는 얘기예요. 그건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돼요. 이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 이것도 이제 예외가 아니에요. 애굽에 끼면 해당된 장자 재앙이었다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산다 이런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나오면 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문제 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을 넘어간다. 그 집에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건 이스라엘도 애굽처럼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의 무리야. 이걸 보이시는 것이에요. 애굽, 이스라엘 똑같은 흠 있는 인간으로 죄의 무리다. 저주받은 무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가 살았네. 애굽처럼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여기에 개입된 건 이스라엘이 살았다. 여기에 개입된 게 뭐냐면 순양의 피란 말입니다. 순양의 피가 개입되었다. 그래서 처음 난 것, 장자입니다.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고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여호와께 돌리라 이 말이나 여호와의 것, 그 뜻이 뭔가 하면 거루가 더시 거루가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여호와의 것이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아요. 여호와의 것,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미 거룩해졌어. 이 뜻이란 말입니다. 더러운 것이었는데 거룩해졌어.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 거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개입된 것이 순양의 희생의 피다. 수컷의 피다. 그 뜻입니다. 수컷의 피 개입됨으로 인해서 더러운 게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거룩은 희생의 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내지를 못해.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성도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을 성도가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거룩했다 이렇게 평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다. 그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자를 성도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택한 자를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더러움에 있는 자를 예수의 피로 씻어서 예수 안에서 죄 없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두고 여호와의 것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거룩했다 이 말을. 이것이 흠 없는 수컷이란 재물에 담긴 의미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자기의 힘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신다는 것.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러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것을 자기들의 믿음, 의로움으로 간주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받겠다. 제사를 복으로 연결해가지고 열심히 드렸던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죠. 악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성전 무너뜨리고 결국 제사라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껍데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던 얘기입니다. 흠 있는 죄인의 인간은 그 수컷이 흘린 피의 은혜 덕분에 죄가 용서된 자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여김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일컬음 받아요. 이게 성도된 백성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애당초 구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존재인데 그 수컷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그 덕분에 구원에 있는 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컷을 여호와의 것이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제물이 된 수컷으로 드러난 희생, 수컷의 희생, 그 수컷으로 인한 은혜, 용서, 이 모든 게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이 주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베풀어져 가지고 거룩함을 입어서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행함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감사가 나에게 베풀어진 여호와의 것을 믿고 그걸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여기는 세상 것은 없어요. 세상께 주어져가지고 내가 잘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건 이방인의 감사고 이건 성도의 감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이 땅에 없는 것, 여호와의 것, 그 여호와의 것이 나에게 베풀어져 가지고 내가 거룩함을 입게 된 그 내 말을 깨닫는 가운데에서 이게 감사가 되는 것, 이게 성도예요. 이러한 성도됨을 참 지금의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여호와의 것보다도 내가 내 힘으로 이룰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은혜, 피의 희생 이것보다도 뭐 100명, 1000명 늘어가는 교회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고 뭐 재정이 많아지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이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집이 더 커지고 이런 것도 크게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뭐 십자가 용서나 예수 희생 그 여호와의 것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과 대화가 안 돼요. 십자가다 안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가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머물지를 안단 말입니다. 제가 가끔 목사들과 이야기하면서 좀 난감한 게 뭔가 하면은 간혹 어쩌다가 이게 십자가 얘기가 나오면은 좀 뻘쭘해요. 목사들이 괜히 뻘쭘해합니다. 그 십자가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러나 싶으면 이게 다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차원일 뿐이지 실제 십자가의 내용, 그 내용을 몰라요.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는데 뭐 어떻게 십자가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 고리타분하고도 뭐 안 들으려고 하죠. 재미없다고. 그러면서 뭐 용서 은혜를 말하면서 용서 받아서 갚아야 돼. 이런 얘기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에 인간의 욕망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들을 눈치를 못 채는 것이죠. 십자가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그건 부족하다. 뭔가 해야 된다. 이건 사탄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종교인 집단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것이니까. 십자가 복음에는 인간의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것만 수컷으로 드러난 여호와의 것. 이게 담겨 있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하나님의 것, 그게 전부일 뿐이고 인간의 것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뭐 하나님께 가지고 와가지고 바쳐야 될 것, 이런 이야기가 복음에는 정말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간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죠. 저주받을 자의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됨이에요. 인간 그대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뭐 꾸미려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내 속에 있는 죄의 상태 그대로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흠 있는 인간으로 나와야 하는 관계, 형제라겠죠. 형제 관계에는 믿음의 경쟁, 믿음 비교 정말 없습니다. 이게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뭐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소용없는 헛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흠 있는 인간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는 그 관계로 함께 쭉 가는 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도 흠 있는 인간으로 드러내시나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피가 있는 십자가 복음이 인간의 모든 걸 무가치한 것으로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믿음이 좋아야지 이런 조건이 필요치가 않죠. 우리가 뭐 처음부터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믿음이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로 죽임을 당할 자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 그 상태에서 나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장자 재앙을 순양의 피 덕분에 통과를 했고 그렇게 통과해서 애굽에를 나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유지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라 그 뜻입니다. 그게 진짜 이스라엘 내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그들 삶 속에다가 아예 죄에서 박아놔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을 못 들은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지만 죄에서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제사를 자기들의 어떤 섬김 믿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데 제사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삽니까? 이방 나라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불평이 나왔던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제사가 있는 이스라엘과 없는 이방인 차이를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은 자와 내버려 둔 자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 다른 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걸로 인생을 평가해 버린단 말이에요. 시편 73편을 봐보십시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신 선을 안다 그 뜻이거든요. 선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악인 형통을 보면서 질투한다 그 말입니다. 내게 행하신 선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람 우리가 실상 그거 실패하는 그거예요.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것, 우리 그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에 하나님 내버려 둔 자들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자꾸 내 인생이 뭐 초라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치 없다고 이미 말씀한 것을 하나님 가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치 있는 거 보면서 이걸로 스스로 상처 입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도라 하면서도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의를 한다고 할까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내버려 둔 자 인생을 자꾸 뭔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나는 저보다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나에 대해서 반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나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근데 자기에 대한 반발은 없고 늘 좀 더 나은 인생 꿈꾸면서 하나님 찾는 거. 이게 이제 보유자의 세계의 말씀 듣지를 못하고 실패하는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피로 희생으로 죽음에 있는 너를 살렸다. 저주에 있는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입니다. 나의 것을 베풀었다. 선을 행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통한 대화가 된다면은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내 심령이 통하고 알아듣고 대화가 되어진다면은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이 대화가 된다는 것이 그게 성령의 내 안의 자리에서 일하심 나타난 현상이란 얘기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내가 그런 나였는데 그런 내가 제사와 제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 대화가 된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뭔가 대화로 통한다. 말씀이 통한다. 정말 신비하고 신기한 현상이거든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통하지 않을 대화가 통한다. 이걸 실감하셨단 말입니다. 나를 죄인으로만 드러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걸 소용없다고 잘라버리고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는 없이 그냥 예수님의 행함 그게 의가 된다. 그게 구원이다. 이 말씀이 내게 통하더라. 감사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니까. 그게 오순절의 방언 역사예요. 오순절 방언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그 보이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렸다 하면 그 얘기죠. 통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우린 들을 능력이 없는데 들렸다. 수긍이 되더라. 감사가 되더라. 이게 새로워진 인간 성도 대입니다. 그냥 인간에게는 그런 현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가 명확한 복음으로 자리한 성도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시편 그 7: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니까 이걸 봤을 때에 악인의 내가 질투했던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없는 그게 종말입니다. 이게 심판이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셔야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 형통은 형통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흐뭇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둔 자와는 이런 말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대화가 안 된 사람 교회 안에 얼마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로 사는 겁니다. 초라한 길을 가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은요, 이 세상에 부르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싸움은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초라하든 뭐든. 남들이 안 알아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의 희생을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는 옛날 구약 제사로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우리에게 통하여지고 대화가 되어지는 것을 기적의 은혜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